너희에게는 안전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떠나가고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밤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눈이 없는 사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선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알게 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일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공간과 그 고난의 찬양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공부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 높이고 그 사실이 노력한 것에 대한 예, 대가 또는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 기독교인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어떨 때는 좋은 가문에서 예,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할 수가 있다면 가만히 공부해서 사회의 엘리트 그룹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최고의 학벌과 학문의 성취로 사회에서 추앙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또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카테고리에 여러분의 삶은 들어가 있습니까? 없으세요? 추마목도 없고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 가운데 그러면 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명예를 얻거나 도덕적 명성을 갖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좋은 감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 또는 이 분명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겁니까? 네, 좋다고 해주세요. 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읽었을 때 이 바울의 본문을 읽어보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는 본문을 읽고 난 뒤에 오히려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쓰레기라고 취급을 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에게 놀라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것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들, 명성을 추구하고 사회적으로 지식을 우리 갖고 있고 부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하는 그런 사업 나쁜 건가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거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주어진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선택받은 백성 없이 자부심이 있고요. 자기가 율법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이미 받았던 약속과 그런 이 언약에 대한 소명들,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으로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바울이 깨달은 것. 무엇을 깨닫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알고 추구했던 것들이 왜 아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무엇에 비교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그러한 가치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되고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또 소중한 것이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좀 헷갈리려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다가 또 다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어떤 가치의 측면에서 어떤 관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이해를 같이 좀 해본다고 한다면, 복음은 자신이 믿었던 이 복음과 반대되는, 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자기가 추구했던 거예요. 정말 가치있다고 생각했던 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켰던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은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율법이 방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이, 아니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에 자기의 그 기쁨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서 경고하는데,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즉 경계하고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예, 원래는 이게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 자기 몸을 상해 하는 사람들을, 네, 경고하라, 그래,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포함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는 것입니다. 원래 개라는 표현은, 원래 지금 여기는 유대인들 보고 개라고 했잖아요. 네. 행악하는 자들, 개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이거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했던 욕이에요. 너희들은 율법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면서도 삶에 대한 기준도 없는 너희들이야, 이게 사람이니? 이렇게 무시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 개 같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원래 이방인들에게 욕했던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개 같은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목표할 수 있고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처럼,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했던 경멸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났을 겁니다. 아니,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왜 개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냐, 말도 안 된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일을 행했고 결국은 그것은 악을 행하는 뿐만 아니라 개취급을 받은 만큼 잘못된 일이다, 경멸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들이 가장 율법 가운데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는 언제 할례를 행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처음으로 행한 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난 뒤에 그 언약에 대한 증거로서 너희들을 8일 만에,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남자들만, 여성들 없으니까요,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자기 볼일을 볼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뭘 느꼈어요? 아,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생식기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육의 생명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에 대한 표현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엄청나게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삶의 흔적 가운데 내가 이 할례와 같은 흔적들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 흔적. 네. 그것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몸에 그걸 새겼다고 할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이야기하면 3절에 의하면 진정한 할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라고 우리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의 흔적들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네, 간직하길 바랍니다. 네, 정말 간직하길 바라요. 저는 그 흔적이 언제 처음 생겼냐면 21살 때 흔적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삶에 대해서 막 살고 막 이럴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기능적인 것도 없고 할 때에 제가 대학교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때 20살, 19살, 20살 두 번 낙방하고 기대도 안 했어요, 사실은. 기대도 안 했고요. 내가 대학교 들어갈 거라고 기대도 안 했는데 그때까지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척은 하고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 저 불광도 위쪽에 연신에 살았는데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서대문까지 가서 그 서대문의 단과학원을 안 다니고 그 돈을 가지고 예, 당구장에 가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공부했다는 흔적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시험은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데나 일단 원서 낸 거죠. 네, 정말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 원서는 그 네, 학교 그 네, 거의 업무방해 하는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뭐 1년, 2년 노름은 잘 놀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아버지가 이제 투자가기를 이제는 그만 놀고 너 인생 가운데 다른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부탁해서 간 곳이 서울 염색공장이에요. 서울 염색공장. 그러니까 염색공장 가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밤에 주야 구절을 하면서 일을 할 때 제가 5월 8일이 되었을 때 제 부모님 어머니들이니까 너무 제 미안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들었어요. 내 부모님께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 고난을 많이 드렸고 저 나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게 하셨을까. 그러고서는 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잘못 살아왔는데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술 담배를 다 해버렸는데 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술 담배를 먼저 끊어야 되겠습니다. 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글에 결심하고 며칠 지나면 안 된다고 해서 작심 3일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5월 11일 날 저의 결심이 약해질 줄 알아요. 그때 제가 일하던 곳에서 염색공장 그렇게 직가라고 하는데 염색하려면 다이닝을 하려면 양쪽에 올라가 돌아가고 이 천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천을 뿌개지지 않도록 펴야 되는데 보통은 장갑을 안 끼고 펴야 됩니다. 이 장갑은 같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근데 제가 그날 끝나기 5분 전이었어요. 아침에 밤 근무 끝났고 8시면 교대 근무하는데 7시 55분에 손 묻히기가 싫어가지고 염색에 염색약 맞추기 싫어가지고 장갑을 낀 상태로 그걸 잡아당기고 이게 하다. 근데 그때 팔이 잘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군데로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병원에 실려가서 세 달을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되게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지금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제 삶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더라고요. 저한테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제 삶에 대한 증거. 내가 처음으로 내 삶에 대해서 내 세상에 살아가는 네, 내 즐거움을 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저에게 그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 팔은 좋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팔 가지고 군대 갔다 왔어요. 너무 억울해. 이게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팔이 이게 사실 이렇게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인대가 이게 상해가지고 팔이 탈골이 일어나고 이게 사진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북방의 의무는 잘 마치겠습니다. 네. 근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할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증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흔적들 저처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꼭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면서 나의 삶의 스크래치 나 인생에 한번 스크래치 냈다 그랬어요. 명예에 대해서 스크래치 냈든지 내 부가 갖고 있었던 갑자기 부에 대한 문제가 생기든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직위에 대한 문제가 생기든지, 사업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든지, 한번 스크래치 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이 그냥 스크래치가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하늘의 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지 않고 그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는 자,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계하는 게 이 경계인 거예요.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진정한 악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 자꾸 넘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꾸 강화되는 그, 물론 이제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면 지킬수록 자꾸 늘어나는 자신에 대한 네,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자랑이라고 하겠는데, 이 자랑이 자꾸 늘어날 때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까지 잘 누려왔고 잘 지켜왔지만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될 걸 이야기하는 것이 이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내가 거기를 그 율법을 지키는 데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계하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육신을, 정말 그럼 내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복음을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육신의 조건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라떼는 시작하는 거죠. 라떼는. 네. 야,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하다. 라떼. 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 네.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아까 할례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예, 자기가 얼마나 프라이드 있는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한 사람이다. 그는 개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순수하게 이스라엘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장소에 이제 개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온 사람도 있었으니까, 야, 나는 순수 혈통이야. 내가 적장자다. 또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베냐민 가운데 초대왕 사울이 많잖아요. 프라이드가 대단한 거예요. 야, 내가 초대왕. 맨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가끔 내 족보 이야기, 이게 가끔은 아니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네. 저는 국산 여시잖아요. 저는 중국성입니다. 아내는 김씨예요. 네. 왕족이에요. 네. 네. 제가 가끔 부러울 때도 있어요. 야, 왕족이구나. 좋다야. 네. 그럴 만큼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한번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베냐민 지파예요. 내가 초대왕 사울의 내 계보를 따랐어. 이게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만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자기 이야기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만큼 내 유대인 전통에 내가 정통한 사람이고 유대인 전통을 내가 정말 잘 지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내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할례학파와 그 다음에 힐레학파와 그 다음에 가브리엘학파가 양쪽에 양대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이 가브리엘학파에 속해가지고 네. 정말 네,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랍비 중에서 최고학벌의 네,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것이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또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특심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율법에 특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멀리까지 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딱 그 핍박에 대해서 유대 전통을 무너뜨린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 이 잘못된 사람들 내가 잡아다가 내 감옥에 가두겠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에 있어서 율법의 의에 있어서 흠이 없을 만큼 나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이 선언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나 흠이 없을 만큼 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었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비교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육신적으로 추구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말씀드립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에요. 육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단호에 자랑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성취해왔던 모든 것들, 지식을 통해서 명예를 얻었던 것, 사회적 지위를 얻었던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정말 바울의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모든 지위와 업적과 신분 이전에는 그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을 모두 내가 해로 여기는 것, 해로 했다고 네. 간주한다는 것, 심지어 바울 표현이 이게 해롭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표현이 배설물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쓰레기 옹, 심지어 배설물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울은 자신이 얻은 의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담하는 것을 알고 비교해서 보니까 내가 지금 추구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 이걸 깨달았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어요. 바울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예루살렘 공의에 찾아가가지고 이 율법을 지금 율법주의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잘 간수해왔던 유대 전통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무시하고 살아가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에 가서 그 레러를 받고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니까 그때 만났던 그때에 그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힘든 그 삶에 대한 여정, 율법을 지켜서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던 그거,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의 옳음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그가 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음이에요. 말 그대로. 옳음. 가장 옳은 것.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가장 옳은 그것을 이루려고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네, 엄청나게 율법 가운데 단련했던 사람인데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루지 못한다고 할 때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몇 개만 이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그 모든 율법의 조항을 자기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던 것들 여러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조항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의 소가 내 속을 받아갖고 죽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들이 내 걸 훔쳐갔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하거나 그때 내가 몇 배로 보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다 규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느껴보니까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것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항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모든 일 가운데 다 해야 되고요. 항상 지키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떻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사람을 위해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율법을 지키면 자기의 의가, 내가 점점점 지키면 지킬수록 내 의가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윤리적인 행위가 강조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점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을 굉장히 경멸적으로 말할 때는 이때 경멸적이에요. 그들이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들만큼 어떤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베너핏을 줬습니다. 살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행함 때문에 유대인들은 군대도 안 갔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세금에 대한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의 행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바리새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잘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나 이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또 지키면 하나님 또 문제가 뻔하 생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율법이 매 시대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들어오고 뭔가 삶의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율법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율법을 남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들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쓸 수가 없으니까 할라크라고 하는 삶에 대한 규범을 따로 만들었어요. 히브리인들이. 그리고 그것을 좀 쉽게 풀어쓴 것이 탈무드예요. 여러분 잘 읽고 있는 탈무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식이다.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들게요.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거를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사를 해가지고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가다가 배가 침몰했어. 그럴 때 내가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걸 다 잃어버리고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와.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갔는데 누가 잘 살 수 있냐? 돈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냐? 안 된다.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되냐? 탈무드 이런 거 써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방식과 지혜를 다 기억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구나. 가장 완전한, 가장 옳은 거, 행하는 거, 이거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자랑이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를 내가 얻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익이었던 것, 베너핏이었던 것이 지금 더 이상 유익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백을 한 이유에 10절과 11절에 이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삶을 내가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며 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즉 앞서서 부활과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거치고 난 뒤에 부활과 그 권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의 깊이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죽을 생명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권능, 그 가운데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미신칭의 복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미신칭의 복음을 사도바울이 깨닫고 과거에 내가 추구했던 삶의 좋은 것들, 그 모든 것이 비교적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미신칭의 이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길 바랍니다. 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네,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측면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 삶이 남아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삶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이끄실 때, 이 성화의 과정 자체가 이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한 싸움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적용을 같이 나눴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모든 가치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들이 다시 다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정립해야 돼요.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바뀐 것이 그 중요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가치에 대한 변화, 중요성에 대한 변화예요.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만큼 근데 뭔가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보여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율법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육을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막상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를 갖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가치에 비유해보니까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거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구원에 대한 관점입니다. 내 구원에 대한 관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구원을 갖게 되는가에 대한 관점이 하나 바뀐 거고요. 두 번째 관점은 내가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건가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라는 셀프라는 것 중심으로 늘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믿고 난 뒤에는 이 범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돕고 살아갈 것일까? 그것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들을 잘 배우지 못하면 늘 삶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겠다면,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돈, 명예 이런 거 다 정말 이 물질적인 거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할 때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있을 때 거기에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나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갖고 있는 욕구, 채워진 이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예요. 돈을 왜 어디 그 아티클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뭐 지금 일론 머스크라고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가장 부자면 그럼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돈을 벌고 싶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내가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을 가져가지 않고 저 사람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난 저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이 욕구가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솝무화에 보면 이솝무화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개가 뼈다귀로 물고 있는데 야 이거 나 만족하게 이거 갖고 와서 맛있게 먹어야지. 걔가 뼈다귀 물고 가다 갑자기 개울을 지나가다가 자기 모습을 보다가 지금 저기가 뼈다고 갖고 있네 이거 맛있게 보이는데 야 저것도 뺏어 먹어야지 하다가 왈왈거리다가 자기 뼈까지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욕심이 그런 거라는 거죠. 야, 우리는 이 욕심을 계속 잉태해서 죄를 낳는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황금 알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야 이거 계속에 가르면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야 빨리 저거 잡아서 네? 황금 알 더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황금알 내일만 하나씩 놔주는데 그걸 만족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모든 것에 대한 욕구가 거기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그걸 추구해 가야 되니까. 뭐 우리 외모는 어떻습니까? 우리 외모를 추구하는 세상인데 지금 우리 한국이 외모의 그 1등이잖아요. 외모 변형 막 네. 1등이잖아요. 그리고 온갖 세계 나라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 그러는데 네. 요즘은 무엇이 원판인지 찾을 수가 없네. 근데 그렇게 외모에 이렇게 막 집착하고 하면 그 외모를 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뭐 상처가 있고 한 사람들은 바꿔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제 외모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가끔 이렇게 눈이 좀 약간 이렇게 간격이 좀 약간 넓지만. 네. 저도 약간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모이더라고요. 이게. 네. 콧대도 괜찮고. 네. 성대 보실 때마다 마음에 들죠? 이거 풀어봐야 돼요. 네. 이런 이 외모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좀 기도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외모가 떨어지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회사에 이그 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그냥 사진 보고 이야기 별로다 이렇게 그냥 제거되어가지고 그러면서 외모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외모에 내가 모든 것을 추구해 나갈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백설공주 이야기 잘 알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잘 저요. 웃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를 가장 이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싶어하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외모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가는 건데.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인생. 그때가 됐나요? 누가 했나요? 근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젊음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너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듯이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것 그 자체를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끝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재물, 그 다음에 미,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쥐어본 사람들 안다고 그러는데 이 권력을 놓기가 쉽지 않답니다. 더 큰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고요.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 빼앗길 것에 두려움, 또 뺏는 것에 대한 욕망, 이 두 가지가 상반되어 계속해서 자기 삶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지성에 대한 추구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도 우리 지적인 추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없나요? 전 지적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그 남들이 뭐 얘기하고 못하면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앞에서는 모른 척하고 집에 가서 막 찾아봐요. 무슨 얘기야 대체 막 무슨 책인 거야? 네. 일단 막 찾아봐요. 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네. 지적에 대한 추구가 있는 거죠. 그걸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것이 추구가 경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깔아 옮기기도 하고요. 네. 그것이 계속 바뀌는데 거기에 내가 적응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원망, 한탄을 갖기도 하고 실망하게 돼요. 이게 복음이 제시하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쁨이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세상의 것으로 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먼저 회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의인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지를 먼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방금 이야기했던 세상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하나씩 다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이 무슨 왜 나에게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가득히 지혜, 지식 예,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다시 다 정립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앞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오신 모든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했던 지식도, 지혜도, 명예도, 욕구 사실 이거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를, 그것 하나를 절대적 가치로 놓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세계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왜곡된 가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돈은 좋죠. 저만큼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나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 명예. 아, 좋은 거 같아. 그렇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게 소중한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단점이 있지만 원래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고 우리 삶에서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바랍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돈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근처에 두 시간 떨어져 있는 데가 뭐 허쉬 있잖아요. 허쉬. 팩토리 허쉬. 허쉬 초콜릿. 거기 세우신 분이 밀턴 허쉬라는 분인데 1903년도에 거기를 세웠어요. 밀턴 허쉬인데 왜 그렇게 유명한 거 했더니 처음으로 이 초콜릿에다가 우유를 섞어가지고 초콜릿 빠를 만든 사람이 그분이래요. 네. 이야, 그 초콜릿 맛있잖아요, 이 초콜릿. 네, 저도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와,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면서 거기서 끝났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늘 같이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거를 딱 설립하면서 주변에 있는 농가나 네, 이러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좀 피해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대책을 계속 마련하면서 이 공장 부지나 이런 확장을 해놨던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이 사회가 그때 이제 뭐 1930년대에 대공황이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잡을 잃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그 사람들을 한 명도 자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엄청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일거리를 계속해서 마련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생각한 게 공공부지 만들고요. 건물을 새로 짓고 놀이공원 만들고 호텔을 세워서 일부러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인력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고 그리고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았는데 마지막에서는 자기가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계속 고민하다가 자기 아내하고 함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기숙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거 네.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마지막에 자기가 갖고 있는 배당금 네. 이것까지 다 낚여놓고 맡겨놔가지고 사회에다가 환원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주고 사자. 여러분 원래 기업으로서 기업을 하는 사람의 최고의 축구가 뭡니까? 기업하는 사람의 최고의 축구가 뭐 이윤 축구잖아요, 원래. 이 이윤이 남아야지 기업을 돌리지요. 그런데 허쉬 축구의 그 사장은 처음서부터 이걸 자기의 이윤 축구를 하지만 그 이윤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같이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오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저는 이제 유한양에게 유일한 씨 같은 분 존경하고요. 그리고 또 신도리코 같은 누구지 제 사장 이름을 회장님인가 사장님인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신도리코 갖고 있는 그런 기업적 마인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들은 이익금이 나오면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R&D 그러니까 이제 개발 사업으로 돈을 떼고요. 3분의 1은 예, 자기네들 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을 쓰고요. 3분의 1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합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이윤이 아니다 말이야. 여러분, 그 돈이라고 다 똑같은 가치가 아닌 거예요. 내 소리에 있다고 해도. 누구에게 그 돈이 들어가냐? 그거에 따라서 돈에 얼마나 많은 이 창조적이고 그 다음에 확장성을 띄고 더 많은 사람이 이득이 가는지에 대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누구하고 함께한다고 합니까? 성경에 누구하고 함께한다고 써있어요? 부자와 함께한다고 써있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하다 하나님 성하셨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시고 이런 사회에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 걸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까지 내가 힘들여 노력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단선과 나누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되는 사람들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자 되시라니까 괜찮습니다. 내 부자인데 그 돈의 노예가 아니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장기려 박사님을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장기려 박사님 녹십자가 부산에다가 짓고 병원을 했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자기가 창립자니까. 근데 어디에서 하냐면 녹십자 병원 제 꼭대기에 그냥 단칸방 하나 지어놓고 거기 계속 평생 사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녹십자 병원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이사 해가지고 많은 이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 이 돈을 뿜빠이를 좀 하려고 한 거예요. 많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득금을 좀 이렇게 서로서로 나누려고. 그때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 앉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들이 쭉 주변에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아, 나는 뭐, 이게 돈이 좀 있으면 우리 서로서로 나눕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뭐, 오케이. 나눠 가십시다. 오케이. 했는데, 다 n분의 1로 한 거예요. 10명이 있으면 100만 불 벌어서 나 10만 불씩 그냥 갖기로 한 겁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의자를 탁 뒤로 해가지고, 예, 이 사람들 뒤통수 보이게 딱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갑자기 막 웅성웅성 된 거죠. 야, 장기려 박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욕심 있는 거 봐라서, 어? 야, M분의 1 그거 만들 못 한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이제 수근수근 되니까 앞으로 보면서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아이, 그래, 그 이 박사님, 요번에 그 받은 거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아, 요번에 뭐 집을 사러 살던데 그것도 페이먼트 좀 해야겠다. 그 옆에 있는 장 박사님, 그럼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번에 유학 보내는 딸 자식인데 좀 보내야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다 이제 묻고 난 뒤에 그 사람들한테 반대로. 그럼 제가 저한테 있으면 뭘 할 것 같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장 박사님 하니까 저는 지금 보니까 여기 병원에 뭐뭐가 필요한데 그거 사야 될 것 같고 옆에 또 부지가 필요하고 거기 또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거 그 복지기금도 마련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자기 위해 쓰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청소부. 그러면서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그 돈을 나에게 주시오. 한 얘기가. 내가 그 돈을 가치 있게 쓰겠어. 그래도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죠. 뭐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 가치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욕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나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위를 얻으세요. 돈도 많이 버세요, 제가. 비리비리하게 사신 말고 많이 보세요. 네. 그리고 최고로 많이 나눠주고 베푸는 삶 되게 정말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과거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고서 그거 육에 대한 추구를 계속 해왔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안에서 그것들이 다시 다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과거에 추구했던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행했던 것들이 하는 것이 꼭 계속 하면서 내 자랑만 늘어나네? 그러면 그건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주니까 너무 얼마나 감사한 이게 생각이 나면 여러분 계속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면 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 계속해야 되죠.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죽어간다. 가족도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내 뭔가 이상하고 이러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단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했다고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들게 되면 소중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사실 힘들죠. 왜냐면 던전 생각이 나니까 내가 힘들게 벌어가지고 내가 그냥 준다고 하는데 쏟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던전 생각 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때로 몫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이 말씀 마치려고 하는 거는 오늘 루터교회의 지도자였던 비즈니스맨인데 이 사람이 윌리엄 딜이란 분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딜이란 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스스로 하는 일에서 의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하는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주일 아침에 하는 일과 지금 예배드리는 일과 주중에 하는 일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일종의 이중생활을 이어가는 비극을 연출할 것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일반적인 삶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 중에 하는 바로 그 활동들이 곧 영적인 일이어야 되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과 함께 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 자체가. 그러한 영성은 일이 곧 기도라고 하는 속삭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은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그 일에 맡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는 이 참된 의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 참된 의 가운데 세상에서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눈 이 말씀 한편으로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의 위험성 세상을 추구하는 것의 위험성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더 나은 삶을 향해가는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양면적 가치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또 한 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보험 가운데 진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줄어 보이신 성령에 대해